고린도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과 또 여러 성도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이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순전히 성경을 따라 하다가 나오게 된 얘기니까 제 개인적인 발언으로는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려는 한 부분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에 대한 대우, 성도들의 책임, 이런 것들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연말도 돼가고 새해 예산 짜는데 목사님이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꺼내놓은 걸로,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은 이제 하지 않을 만큼 됐죠. 제가 무슨 다른 재주는 없지만 저 다른 것 하나 그저 평균 이상이 되는 거 하나 있다면 결백증이 있다는 거, 결벽증까지 있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도 이 문제를 다뤄봅시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다 쓰면서 그 마음에 있는 큰 그 어려움이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내용들을 달게 받고 열심히 연구하고 힘을 다해 쫓아가도 이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을 거부하고 의심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기 13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목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생각할 것은 목자가 가지는 책임입니다. 목자는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 사역에 대하여 헌신과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보상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목자가 갖는 당연한 그 자세고 기본 양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부부에 관한 문제를 에베소서에서 다룰 때도 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아내의 책임과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남편의 책임이 상대방이 그 대접을 받을 만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일단 자기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책임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만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아내는 복종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요. 아내가 사랑할 만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주어진 책임인 것을 기억해야 하듯이 목자가 목자다우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도들은 목자에 대하여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그 성도들을 사랑할 만하냐 희생할 만하냐를 떠나서 목자는 힘을 다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먼저 목자의 이 책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목자는 크게 보면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고 또 장로들이고 또 구역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성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봉사를 맡으신 이들은 여러분이 하나의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 그 역할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목사든 장로든 구역장이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 앞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책임 있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여기심과 사랑에 동참한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목자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못난 자들은 꼭 상대방의 책임을 먼저 묻고 자신은 혜택만을 보려고 하는 법이고 잘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책임보다 자기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양떼의 책임은 뭔가 봅시다. 양떼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목자에게 잘해라가 아닙니다. 물론 목자에게 잘해라인데 어떻게 잘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목자에게 대한 보상은 뭐냐? 목자를 대접하는 것은 뭐냐? 목자가 도대체 왜 왔는가?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에 여러분이 부합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지셔야 되고 주를 닮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것 이상의 보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목사에게 잘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도 그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목사에게 잘하라는 건 그 가르친 대로 살라 이겁니다. 그 가르친 대로. 저는 기회 있는 때마다 여러분에게 목사에게 잘하지 말라는 강조를 했죠. 그때 잘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 식으로 하자면 목사에게 무슨 개인적인 대접을 하고 목사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되는 신앙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어떤 귀한 선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신앙의 다른 책임을 그걸로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겁나느냐 하면 교우들을 만날 때 저랑 친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때가 많다 이겁니다. 저랑 친하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겸손과 경건과 성실함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악을 악을 쓰고 나와 가까워지거나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제가 냉정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답해야 되는 것은 목자가 가지고 온 책임, 목자가 목자로 서 있는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목자에게 잘하는 것이 그 보답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서 본 것은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조금 표현이 다르니까 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목자에게 해야 될 보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하나 더 따지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 목자가 목자의 정도를 걸으며 성도가 성도의 정도를 걷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정답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면 곧 행하고 그렇게 실천해낼 수 있을 만큼 정심을 가졌거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경계가 필요한 자들인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위로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시면 이 일에 관하여 아주 귀한 하나의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 없게 하고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참 희한한 말이죠.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 혹은 작게는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 그가 나를 가르칠 만한 실력과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조건과 인간적인 모든 조건에서 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그 신학교 그 개강 수련회에 갔다가 무슨 그 인간적인 약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직도 이렇고 이런 약점이 있노라고.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담대하게 저를 힐난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그런 약점을 가졌으면서 목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똥찬 대답을 했죠. 저도 왜 하나님이 저 같은 걸 불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왜 목사인가? 우린 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켰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랑 만나게 했다는 것밖에 우리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가 대부분 만족하고 살아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은 결정하지 못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 대단히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머리를 자를까 말까? 볶을까 지질까? 이거 외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모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나라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시대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뜻밖입니다. 친구를 결정한 것 같죠. 친구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보내준 사람 중에서 고른 겁니다. 부부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부부도요, 하나님이 제시해 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골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나머지는 둘러리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중에서 제일 난 사람을 고른 것 같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그 사람 보내려고 나머지를 옆에 이렇게 둘러리로 세워서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했을 뿐. 우리는 거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목사를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부름을 받고 붙잡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더 잘합니다.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고 교우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란 것보다 우리 자신이 놀라는 게 더 큽니다. 제 일기책을 한번 보여줄까요? 일기장마다 전부 퀘스천 마크 뿐입니다. 아니, 우째 이런 일이? 놀라고 놀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자를 대할 때 가져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목자를 이렇게 마이크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목자가 남다른 자라서 남이 못 갖고 온 것을 캐오고 남이 못 해준 것을 해주는 자라고 해결사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같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지금 이 얘기를 따라 내려가면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 같은 자들과 함께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일에 세우거든 여러분은 복종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결벽증을 가진 사람의 병은 뭐냐면 다 괜찮다는데 본인이 아니라 그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덜 된 쪽의 양극단인데 하나는 그 바람이 들어가지고 다 아니라는데 혼자 기라 그러는 거 이것도 참 단점입니다. 그죠? 다 인상을 쓰고 가는데 본인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찡그리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참 답답해요. 근데 다 괜찮다는데 본인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이러면 이것도 큰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들에게 해줘야 되는 위로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이게 간땡이가 분 목사거든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더 오해를 하니까. 그러나 저희 같은 사람은 의외로 좌절하는 스타일이니까 안 받았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주 내내 그만둬야 될까 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나 이렇게 생각해. 우린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쪽에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야가라 폭포 밑에서 흠뻑 젖었는데 갖고 온 게 요 손바닥에 들고 온 물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머리털이 다 빠지게 물벼락을 맞았는데 갖고 온 건 이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서 돌아서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저기 나가 서 있을 때는 있는 힘을 다 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 속에서 속을 갉아먹어요.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만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만하면 괜찮은 거예요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따 나갈 때 한번 실천을 하세요. 이건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이건 그 역도 성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그 믿음이 어린 성도가 뭐 하나 이렇게 최초의 어떤 그 선을 넘어선 기쁨이 있는데 옆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거 갖고 그래 이거 바보예요 그건 아직 멀었고 뭐 기꺼이 그건 이제 시작이야.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이렇게 얘기하, 야, 당신 어떻게 10개월 만에 그걸 하냐? 난 그거 하는데 11개월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격려하셔야죠, 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보통 실수하는 거 이거죠.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안 알아주죠. 어렵게 사는 사람이 헌금한 건 박수치지만 과부의 두 랩돈. 그렇죠? 돈 좀 있는 사람이 되면 세리의 두 랩돈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뭐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기분엔 그래요. 어려운 쪽은요 돈을 퍽 써요. 왜요? 어차피 없는 인생 익숙한 거예요. 그것도 없어도 아유 뭐 그저 또 한 끼 굶으면 돼요. 근데요 있었던 사람은요 돈으로 사는 사람은 돈 못 내놔요. 그건 돈이 아니고 살점이거든요. 그건 못 내놔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흥청망청 쓰고 그 돈을 모은 게 아닙니다. 남 놀 때 안 놀고 남 쓸 때 안 쓰고 욕 먹어가면서 모은 거예요. 거기서 내는 거 부자가 내는 두 랩돈은 과부가 낸 두 랩돈보다 훨씬 셉니다.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사귈 때 그의 하나의 약점을 보지 마세요. 그의 하나의 장점을 보셔야 돼요. 왜요? 열 가지 약점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쓸모가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 하나 한 거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부추겨서 그걸 늘 쓰게 만들어야지. 흥, 너 이거 하나 있죠? 네 뒤에 이 열 가지 약점이 있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누가 그거 들추래요? 감춘 건 들추지 마세요. 할 줄 아는 것으로 격려해서 모든 신경과 열심과 시간이 그 하나에 와 있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쁨과 그 유익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성인이 갖는 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벽하려는 병, 비평하려는 병, 잘못된 것 하나를 꼬집어내는 쾌감에 사로잡혀 있는 병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약하며 그래서 하나 잘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서로 격려해 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격려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위로해야겠고 위로를 받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6장 7절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 신학을 한다는 것이 그 일반적으로 매력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아주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도 제가 목사한다는 말을 듣고는 미국으로 토꼈습니다. 제가 그 십수년 후에 그래 나벌이 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내가 찾아가 봤는데 잘 살던데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각오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각오로 신학교를 들어갔느냐 하면 평생 하루에 라면 두 개로 살지 모른다 이런 각오를 갖고 왔습니다. 그 각오에 무슨 장렬함 이런 걸 지금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졌던 신학을 하던 그 옛날 세월들,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던 세월들을 보면요, 그 추억이 다 색깔이 나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담임 목사한테는 그렇게 가서 아첨을 떨고 온갖 좋은 일로 옆에 가서 그 하면서도 그 장차 그렇게 될 쫄따구들한테는 전혀 배려가 없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암담했던 세월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좋은 목사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한을 갖고 컸으니까요. 한동안 한을 갖고 컸어요.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이 헤롯을 대해서 가진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대하여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서로 간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세운 하나님의 일꾼을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그 양떼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며 진액을 바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첨을 떨고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인 대접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어쨌든 종을 세운다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대로 다른 데로 떨어지지 않고 다 내 몫이 되게 하느냐에 관한 자세와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왜 제가 강조를 해야 되냐면 저는 신학을 할 때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래에 대하여 이제 졸업반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르는 데도 없고 유학을 가자니 무슨 뭐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고 무슨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가서 박사만 따갖고 와. 그럼 내가 책임지고 어디 소개해 줄게. 아니, 박사 되면 그 사람 부탁받을 거 없죠. 그때 당신, 지금 박사가 넘쳐나지만 박사를 되게 도와줘야죠. 박사가 되면 그때 갈 데 많았어요. 그건 아무도 안 도왔어요. 그래서 그때 가깝게 이렇게 모시던 장로님한테 제가 뿔따구를 딱 냈죠. 아니, 월급은 쥐뿔만큼도 안 주고 언제 박사 따요? 그랬더니 왜? 부족해? 아, 부족하죠. 책 살 돈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들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등을 쳐서 뜯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한 20년, 15년 전쯤 됐으니까 그때 10만 원 컸을 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렵지만 이 얘기를 꼭 해둡시다. 중국에 어떤 청빈한, 청렴결백한 관리가 있었는데 아주 호가 났어요. 그래서 왕이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불러다가 상패를 하나 만들고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상패를 줄까 돈을 줄까 마지막으로 한번 그의 청렴함을 과식해 하기 위하여 뜻밖에도 돈을 달라 그랬습니다. 즉 모든 신하들도 놀래고 왕도 놀랬습니다. 아니 그대는 돈을 하찮게 여기고 명예를 중시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저 그가 대답했습니다. 굶고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되려면 그 자라나는 새싹들을 한을 품고 자라게 하지 마시고 부요하게 영적인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담임 목사에 대한 배려는 늘 넉넉하지만 장차 그 다음을 짊어질,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당장 혜택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는 너무 소홀합니다. 추석은 지나갔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혜택을 입은 것 이상으로 여러분 자녀와 후손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일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 일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이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기억하셔서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에 어떻게 여러분이 순응해야 되는가, 협조해야 되는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일꾼이고 양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상대가 학생이 됐다가 어떤 때는 역의 경우가 되곤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선생되고 서로 제자된 교우로 모인 것을 기억하셔서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서로에게 경계하시고 그래 신령한 것으로 주고받아 서로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와 신앙인으로 자라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 하사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맡은 바 책임을 또한 감당하게 하사 신앙 위에선 굳건한 믿음의 담력과 또 서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랑의 미덕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신자된 복된 관계를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한 위로와 감사와 기도와 걱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상대가 되게 하시고 고마운 상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법을 이루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